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기르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각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전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도록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4장과 55장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쭉 작년부터 거진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54장과 55장에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으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께서 우리 고난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그 자기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종의 사역 때문에 그 종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은혜들과 또 그 은혜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일들을 하나님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4장에는 고난받으신 종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55장에서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의 생수를 먹는 사람들이 되라고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다 나오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내용이 5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몇 주간에 걸쳐서 54장과 55장의 은혜 말씀들을 나누고 이사야서 이번 섹션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4장은 이렇게 그 53장에 나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종이 우리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장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말이 여섯 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잉태하지 못한 자다, 출산하지 못한 자다, 산고를 겪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세 번 비슷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주 본문이지만 다음 주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에는 똑같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곤고한 자다, 바람에 흔들리는 자다, 위로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여섯 차례 이런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모두 여성 명사에 사용되는 여성형 형용사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현실을 형용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펴신팔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놓고 있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종되고 그 아내된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슬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자라. 산고란 것은 아기 낳을 때 겪는 고통이잖아요. 산고는 힘들지만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은 겪고 있는데 아무 소망이 없으면, 고난은 겪고 있는데 이 고난 끝에 낙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가 없다면, 이 고난에 뜻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고난이 지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고난이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끝나도 무슨 새로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더 심하고 어둡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이스라엘아, 이제는 기뻐하라고, 이제는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1절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홀로 되었다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혼자 되었다는 것이지요. 혼자 아기를 낳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무슨 성과를 내거나 복의 근원이 되거나 무슨 열매를 맺을 힘과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남편이 있는 그 자의 자식들보다 많은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 주저앉아 있지만 다른 강대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힘센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훨씬 더 큰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된 자의 그 자식이 어떻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초자연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계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실력하고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데, 내 장막터를 넓히라. 사람도 없는데 무슨 장막터를 넓힙니까? 나라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합니다. 자식도 없다고 하는데, 별로 열매도 성과도 없는데 그 일만 크게 벌리면 무슨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밧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든든하게 그렇게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테니까,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위축되지 말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해도 안 될 거라고 혼자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튼튼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허락하신 그 일을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축되지 말라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고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치고 밧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든든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에 가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몇 명 안 남은 것 같지만 남편을 잃은 과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좌우로 퍼져가게 될 것이라고 열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라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부 성취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된 구원의 소식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서지 않는 곳이 없고 땅끝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게 되는 그날이 지금 거역할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이루어져가는 일들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우리 눈과 우리 판단과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제한하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부터 그 참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홀로 된 여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망한 나라가 그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보다도 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 왜 위축되지 말고 현실이 이런데도 소망하고 일해야 되는 이유가 참된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날의 수치와 과부의 치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 49장에 나오기도 하고 한번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언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지?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 감탄하고 놀라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아픈 기억을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의 수치와 과부의 치욕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의 수치와 과부의 치욕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은 충성을 바칠 그런 무슨 뭐 행동과 은혜와 조건과 이런 걸 주고받을 그럴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물 바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운명과 이름을 주고받은 연합된 언약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 이후 그때부터는 나는 세상 어떤 남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의 남자고 당신은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내다. 이렇게 서로의 정체성을, 이름을, 운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맺는 것이 결혼의 언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때로 헤어지기도 하고 마땅히 그래야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바람 피려고 딴 남자를 쫓아가도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 대한 언약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젊은 날의 수치와 과부된 치욕이란 것은 이 은혜를 저버린 백성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남편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저 이스라엘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아직 두 나라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호세아 보고 결혼하라고,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하라고. 근데 이 고멜이란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피려고 집을 나간 여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고멜과 사이에 낳은 자식이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입지 않았다, 이런 슬픈 이름을 얻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다, 긍휼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다시 이름을 바꿔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의 인생,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끈질기게 버리지 않고 사랑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선지서가 호세아 선지자 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 날의 수치를 잊어버리고 과부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너의 남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계속 이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남편이 되는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5절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되는데 그 이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로 넘어가면요, 실제로 그 젊은 자의 치욕,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그 수치가 어떻게 일어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뒷이야기가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그 진짜 의미가 나와요.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 그 이유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다시 남편 되시는 은혜가 얼마나 절절한 건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버리시는 것은 작은 것이고 큰 긍휼로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는 진노로 잠시 얼굴을 가렸지만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넘치는 진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잠시 그랬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잃은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같은 나라의 힘과 애굽 같은 나라의 풍요함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보다 든든하게 좋게 여겨서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그렇게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처럼, 그래서 남편이 없고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 대신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복은 힘센 나라 바벨론이나 부자 나라 애굽이 베풀어 줄 것만 같았던 그 복과는, 그 힘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고 차원이 다른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힘을 쫓아가고 애굽의 풍요함을 쫓아간 그 백성이 힘과 풍요함을 얻지 못하도록 잠시 진노 중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래서 힘과 부요함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의 소망대로 복을 얻었다면, 강한 나라가 됐다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보다도 훨씬 큰 나라가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참된 복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막터를 넓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까지 퍼지게 할 하나님의 참된 신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났다가 역사의 뒷편으로 기억도 할 수 없이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사라져간 많은 나라들 중 하나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침에는 세상을 가진 것처럼 피어나는 들풀처럼 저녁이 되면 다 저버리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의 뒤안편으로 사라진 그런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놀랍고 영원하고 크고 진실하여서, 잠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잠시 남편을 잃은 여자처럼, 잠시 잉태하지 못하는 백성처럼 잠깐 짧은 진노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짧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고 동과 서가 서로 반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보다 크고 영원하고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부요함을 누리도록, 진짜 능력을 주시려고 잠시 버린 것 같이 된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범죄함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영원했습니다. 보세요, 작은 시간 동안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모을 것이다. 흘러넘치는 진노로 잠시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잠시 외면한 것 같았지만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길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말도 자세히 뜯어보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영원한 자비하심이란 말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아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와 운명 공동체가 되고 자기의 영광을 우리가 살고 잘 되는 것에 두신 하나님,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거,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자기 백성이 복을 받고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자기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렇게 그게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그 언약, 한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배반할지라도 어기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말로는 영원한 자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긍휼이란 말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조금 달라요. 긍휼이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긍자는요, 창모변의 지금 금자입니다. 창이 지금, 휼이란 말은요, 피혈변에 뭐죠? 피혈변에 아니 긍휼이란 말은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변이죠? 이렇게 삼수변. 아, 마음심. 마음심 변에 피혈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을 가만히 그 한자를 가만 뜯어보면요, 지금 창으로 마음이 찔려서 피를 흘리는 것 같이 절절하게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이란 말은 애가 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단장이란 표현 한번 나눴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자기 마음이 찔린 것 같이 자식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긍휼이란 말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기가 막히게 번역한 단어예요. 긍휼이란 말이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창자를 의미합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 엄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 자궁이 뜯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 결심, 뭐 어떻게 느끼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작정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은 참으로 자기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보다도 더 절절하게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이 긍휼과 자비가 잠시 동안의 진노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와 치욕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크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심정을 읽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때 참으로 누구라도 팔 벌려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이 자비와 긍휼을 만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비와 긍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수치와 치욕 가운데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빛나는 면류관 얻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기 백성으로, 장막터를 얼마든지 넓혀도, 말뚝을 얼마든지 튼튼히 해도,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펼쳐도 가득 차고 열매가 있을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과연 나타나도록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보혈로 씻으셨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깨뜨리셔서 무덤문이라도 여시고 사망이라도 깨뜨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가운데 잠기십니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그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심정으로 2000년, 3000년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 팔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장막터란 무엇입니까? 열방을 얻게 될 자손이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아끼지 말고 넓혀야 될 휘장이란 것은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일까요? 튼튼한 말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 물로 죄를 씻기 위해서 잠시 진노하였지만 다시는 그렇게 진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물로도 다 씻을 수 없었던 죄를 십자가에서 물처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씻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덮은 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리신 물과 피가 어떤 죄악이라도 어떤 치욕이라도 어떤 수치라도 다 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넓혀야 될 장막터는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을 넓게 지자는 말일까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자는 말일까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자는 말일까요? 뭐 나쁜 거는 아니겠지요. 간접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넓어진 장막터가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라면 힘과 부요함을 쫓아 참된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히려 넓어지는 것이 오히려 힘세지는 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은 섬김과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장막터, 우리의 휘장, 우리의 말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분명하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위축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말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크게 가지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관계들과 지금 주신 사명과 그 자리를 튼튼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실력을 보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을 보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죄와 싸워 거룩하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소망하라고 나는 안 될 거야 해봐도 소용없을 거야 그렇게 입을 닫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고 내가 해봐도 그 사람은 소용없다고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의지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잘 되기 바라라고 선하게 서로를 대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너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만나는 그 자리 우리의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베풀라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좋게 대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위축되지 말고 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접었던 기도가 있습니까? 돌이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회개하기도 어려웠던 죄가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치며 밧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튼튼히 하라고 자기 심령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수치와 치욕의 안전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얼마든지 덮고 씻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영원한 자비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였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가난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돌린 얼굴이시고 잠시 진노하신 것이고 잠시 동안 진노하신 수치를 당한 것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 나타났던 부흥의 날들을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찬송해 되는 그 회복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한숨소리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시고 소멸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